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교회들을 경고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에 감동 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주신 교회 개척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한마음 한뜻으로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가을에 사과밭 나들이들을 많이 가죠. 교회들이 뉴욕과 뉴저지 인근에는 좋은 사과밭이 많아서 그래서 하루 나들이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사과밭에 가면 자기가 직접 이제 마음에 드는 사과를 이제 따서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먹는 사과는 무엇보다도 다 이제 공짜라는 점에 놀랐습니다. 이제 사과밭에 가면 뭐든지 이제 따먹을 수 있어요. 사과밭에 있는 사과 나무들을 보게 되면 조금씩 서로 맺힌 열매들이 생긴 모습이 좀 다르고 열매들의 개수도 사과 나무마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나무에는 조금 많은 열매가 맺혀 있고 어떤 나무에는 약간 덜한 것도 있죠. 이 사과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한 그루 사과 나무에다가 온 열과 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름을 주고 또 잡초배 주고 때를 따마다 붙도다 주고 해서 온정성을 들여서 한 사과 나무에 집중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이 방식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한 사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이 맺겠어요? 그리고 또 열매가 또 너무 많이 맺혀도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양분을 나눠 먹게 되면 사과 열매 크기가 이제 작아질 수가 있는 거죠. 열매가 많아지면.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과 열매를 많이 얻는 또 다른 방법인데 그것은 간단하죠. 사과 나무를 많이 심는 겁니다. 한 그루를 제대로 키우는 열매보다도 사과 나무를 열 그루, 스무 그루, 서른 그루를 심어서 얻는 열매가 당연히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과 나무의 진정한 성공은 많은 사과 열매가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이다. 어린 시절에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주님을 잘 몰랐습니다. 분명히 주일학교 분박 공부 시간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요셉 이야기, 흥미로운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듣고 배웠지만 저는 전도하는 법을 잘 몰랐습니다. 당시엔 사형리 같은 전도법이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을 어떻게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되는지 잘 몰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전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어떻게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 방법은 그저 친구에게 우리 한번 교회 가볼까 이거였어요. 교회 한번 가보자 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방식이 통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몇몇 동네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가까운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대면대면한 그 친구도 있었는데 저는 제가 아는 모든 친구들에게 한 번씩은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교회 한번 가볼까? 라고 이제 권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요, 친했던 친구들은 별로 이렇게 저의 말을 듣고서 함께 교회 가자 간 친구가 제 기억에는 없어요. 희한하게 친했던 아이들은 이상하게 더 말을 하기가 좀 힘들었나? 아닌데, 근데 친했던 아이들의 반응들은 그저 그렇지 않았는데 별로 친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친구들에게서 반응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는 정말 별로 기대도 안 했고 걔가 나오고 교회 따라가는 것도 별로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가겠다는데 또 그래서 같이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딱 한 번만 너 교회 데리고 간다 하고서 그 아이를 교회를 데리고 갔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후에는 저보다 훨씬 더 열정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때 저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능력을 처음 맛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정말 한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교회 딱 한 번 데리고 가준 거 그게 제가 한 일 전부였어요. 제가 뭐 전도했다고 말하기도 되게 부끄러워요. 제게 있어서는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전도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게 하면 되는 일이 전도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복음을 저보다 더 잘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새신자를 양육하는 그런 교육이 있었고, 교회 안에는 나보다도 그 친구를 더 사랑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셨고, 교회 안에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말도 못하고 연약해서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그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해줄 수 없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는 참으로 신비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 그게 교회였어요. 근데 만약에 이 좋은 교회가 저희 동네에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한 사람을 온전히 주님께 인도하는 법도 몰랐었고, 또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제자 양육법도 몰랐고요.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냥 저를 만나가지고 몇 마디 했으면 말입니다. 또 교회가 우리 동네에 없었다면 친구 구원은커녕 어쩌면 제 자신의 신앙도 날마다 식어져서 세상 사람과 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신학교에 가지 못했을 거고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수 있어요. 신학교에 가서 주의종이 되겠다는 모든 결단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서를 써주셨고, 온 교회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입학 후에는 장학금을 지원해 주셨고, 또한 교회 안에서 신학생 시절에 인턴십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미국에 왔을 때 교회 개척을 했었는데, 그때도 교단 교회 공동체의 후원을 받아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며 그 구원받은 영혼을 온전히 제자로 삼아 또 다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 세상에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 신앙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 생활하는 이 모든 궁극적인 사명은 단순히 영혼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일입니다. 사과나무의 진정한 성공은 많은 사과 열매가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성공도 많은 성도가 아니라 또 다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개척이 중요합니다. 한때 지상 최대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함께 모여 기도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아주 충만해지지요. 그리고 그날 베드로의 설교로 무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후에 또 성경은 또 5,000명이 주님 앞에 왔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수만에서 수십만 명이 다니는 메가 철칠처럼 옛날이에요. 옛날 수천 명 모이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건 한 성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단 하나의 교회로 그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이 규모가 엄청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없는 게 없었어요. 열두 사도들의 주옥 같은 말씀이 언제나 선포되는 교회였고, 이거 하루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막 돌아가면서 설교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뭐 설교 듣는 시간이 막 꿀맛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 엊그저께 봤는데 뭐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고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얼마나 막 사람들이 흥분하게 들었겠어요. 꿈을 꾸는 것 같은 간증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열두 명의 사도들이 그냥 주옥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서로 유무상통하는 사랑과 구제와 섬김이 풍성한 교회, 오늘날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고요. 일곱 집사와 같이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탁월한 교회, 리더십이 있는 교회. 우리 항상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를 위해서도, 장로님을 위해서도, 집사님을 위해서도, 권사님을 위해서도 좀 우리 교회 탁월한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아마 그 모든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다 있는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게다가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했어요. 그러나 한 교회가 아무리 크고 든든하게 성장한다고 할지라도 분명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 교회가 열매 맺히는 게 한계가 있다고요. 그 교회가 아무리 커진다고 하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에만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복음은 늘 예루살렘에 가야만 들을 수 있었고 양육도 예루살렘에 가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복음의 기쁨이 충만한데 다른 지역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게 되죠.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갑자기 예수 믿는 자들을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서 사람들은 핍박을 피해서 천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한때 지상 최대 규모의 예루살렘 교회가 순식간에 공중분해되고 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찾을 수 없는 그런 정말 뷰티풀한 처치를 한순간에 사라지게 한 것일까요? 무너지게 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사실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에 나오죠.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는 구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피해서 천지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각자 흩어진 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사방에. 근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막 큰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사방에 정말 그 사방에 지어졌던 그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 같이 뭐 설교도 좀 부족했을 것 같고요. 예배도 부족했을 것 같고 근데 참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구제도 섬김도 사랑도 유무상통도 오늘날에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들 신앙의 수준이 좀 이렇게 비교적으로 볼 때 좀 아쉽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한 교회를 수없이 많이 세우셔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교회만을 꿈꾸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 사방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면서 예루살렘 지역 외에 또 다른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매우 짧은 시간에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같은 뛰어난 목회자와 탁월한 교회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세워지면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한 가지 크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것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회 자체적으로는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았는데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꿈은 그런 꿈은 없었어. 이렇게 희미했죠. 뭐 있었다기보다도 주님께서는 꿈을 주셨지만은 저들은 능동적으로 그 꿈에 대처하지 않았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뭐 세워진 태생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람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보세요. 단순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조금 비슷하게는 보이지만 사실은 크게 다릅니다.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거의 인디비주얼이 개인적으로 갖게는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사실은 이게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게 출발입니다. 시작입니다. 마치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막 태어난 아기가 제대로 된 성인으로 건강에 성장한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태어나기만 하면 애가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우유 먹여줘야 되고 옷 입혀줘야 되고 양육하고 돌보는 아주 지난한 과정이 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동체가 있어야 되죠.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라고 한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village, 마을이,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생명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즉 교회 안에서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 개척과 단순히 복음 전하는 게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이를 태어나게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이를 낳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버려두게 되면 그 아이는 고아처럼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염두에 둬야 되냐면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사랑을 배워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각종 섬김 사역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게 되고 선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양육받고 성장하여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다른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온전히 이루어져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므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온 세상에 구원받기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온 세상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과나무의 진정한 성공이 뭐라고요? 사과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교회 개척이 무엇보다도 소중함을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기도해서 따로 세우고 교회 개척자로 파송하게 되죠. 교회 개척자로 파송합니다. 막연히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개척자라는 거.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각 지역마다 지도자를 양육하여 목사와 교사로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심었습니다. Planted the church입니다. 교회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병들지 않도록 시들지 않도록 때때로 돌아보아 강건하게 붙들어줬습니다. 견고하게 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40절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감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서 교회의 부탁을 받고 떠나서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사명은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 이게 신앙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 생활하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 생활하면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 왜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는가? 그것은 교회에서 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또 서로 뭐랄까요 친교하고 나누고 이런 거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 모든 신앙 행위에는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는 목적이 있다는 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또 다른 교회 개척입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 한 구절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과나무의 진정한 성공은 많은 사과 열매가 아닙니다. 또 다른 사과나무인 것처럼 교회의 성공도 더 많은 성도 혹은 더 큰 교회당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성공은 교회의 성도들을 파송해서 온 세상에 또 다른 개척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견고하게 말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 개척 사명이 동산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되게 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소중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서의 우리의 사명은 단순히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5대양 6대주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잡고 양육하여 또 다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계 방방곡곡에 세워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교회 개척 주일이잖아요. 매년 2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CNM의 교단에서 모든 교회들이 영상에서 같이 본 것처럼 교회 개척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교회 개척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교회 개척만이 오늘 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에요. 예수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게 그냥 구약시대에는 교회라고 부르지를 않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아무 상관없이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로 이 땅에 교회를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교회를 세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개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었고 신앙 공동체에 주어진 궁극적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은 이런 목적을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나요? 혹시 근데 이런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서 자꾸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정말 별일도 아닌 일에 자꾸 이렇게 흔들리게 되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시나요? 뭐 어떤 분은 병낫기 위해서, 어떤 분은 아이를 뭐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분은 외로워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도 교회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든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해답은 사실 교회에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하신 분이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뭐 하나님을 믿고 뭐 그 주님을 믿는 그 목적을 이루든지 안 이루든지 하여튼 하나님은 모든 분들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10명의 문둥병자 다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하지 않아도 다 고쳐주시더라고요. 5천명이 다 주님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아도 그냥 다 먹을 걸 똑같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서 나오면 이건 그냥 수지 맞은 길 맞아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신앙생활에. 참으로 교회 다니면 질병, 학업, 교육, 결혼, 사업, 개인과 공동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해결해 주신 이유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주님을 따라다닌다면 그건 마치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5천명의 군중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저들은 후에 대부분 주님을 다 떠나게 되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은 많은 사과의 열매가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사용해서, 예 맞아요, 교회 다니면 정말 은혜 받으실 거예요. 잘 되실 겁니다. 모든 삶의 문제 해결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삶의 문제 해결된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그 축복을 사용해서 이 온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 가난하고 지친 영혼, 병 든 영혼, 상한 영혼을 구원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거든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여러 있었을 거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돼서 예배와 모임에 충실하게 잘 참석해서 은혜 받고, 항상 찬양하고 은혜 받고, 예. 또 은혜 받고 은혜 받고. 그러고 교회에서 보니까 뭐 교사로 오케이 성경 공부 인도하고, 예. 죽을 때까지 평안을 누리면서 아마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만 살다가 죽었다면 사도 바울은 1세기 당시에 그를 통해서 이뤘던 놀라운 세상의 큰 변화는 없었을 거예요. 적어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안디옥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파송받아 수리와 길리기아 아시아와 온유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사역을, 교회를 플랜트 심는 사역과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사역을,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나 없었을 때나 상관없이 없었을 때에도 지역사회 복음화를 지속적으로 감당했고, 사도 바울이 혼자 다 했으면 사도 바울이 없었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세우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부족하지만 하더라고요. 부족하지만 지역사회 복음화를 감당했고 그 교회들의 사역자를 양성해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해서 그렇게 퍼진 그 복음의 물결이 오늘날 대한민국까지 와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우는 개척운동이 지속적으로 되어졌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사과나무의 진정한 성공은 많은 사과 열매가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진정한 성공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도 많은 신자들이 아니라, 큰 예배당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이 땅에 심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죠. 제가 오래전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게 교회 개척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비전이 12.11.1000 비전입니다. 뭐 이게 우리가 마음이 다 100% 맞아서 따라오든지 5,000명 같이 따라오든지 70명 같이 따라오든지 12명 같이 따라오든지 상관없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가 나아갈 길은 그 길, 12.11.1000 비전, 국내에 1,000 교회를 심고자 하는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번에 우리가 아마존 단기선교 비전 7을 가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꿈을 보여주는데, 그 아마존 강 지역에 100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꿈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꿈을 주시니까 그런 꿈을 가진 또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우리는 또 교회를 세우게 될 겁니다. 어딘가에 여러 교회들을, 또 현지인 사역자들을 또 교육해서 세우고요. 그런 교회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정말 달라집니다. BCNAD로 무엇보다도 무엇이 달라지는 줄 아세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은 그저 썩어질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뭐가 기쁨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건강하면 기뻐요. 그리고 내가 좀 돈이 있으면 기뻐요. 뭐 자녀들이 또 결혼을 잘하면 뭐 이렇게 제대로 된 뭐 재벌집 들어가면 뭐 기쁜가요? 뭐 이런 세상 살아갈 때 뭐 보너스가 오르면 기쁜가요? 대단히 세상 살아갈 때 기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하나도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별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 예수 믿은 다음에는 우리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은 후는 그 인생은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돼서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지, 천국은 마치 밭에 반추인 보화 같다고 진짜 보물을 알아보는 그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 교회 다닌다고 뭐가 그렇게 변하냐? 진짜 변합니다. 정말 농담이라도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손해볼 것 같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잃는 자가 목숨을 얻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무엇이나 손해를 본 사람은 이 땅에서 100배나 보상받고 내세 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인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 성경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는 그 소원을 따라 이 땅에 세워진 신앙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저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목적은 거기 있어요.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면 내 삶의 문제랑 기도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먼저 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이 모든 것을 구해서 하나님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시간 주시면 그제서야 비로소 제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 개척이라 할지 뭔가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순서가 거꾸로 돼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런 식으로 나를 먼저 축복하시면 내가 이리 하겠다. 근데 성경은 어디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무슨 목적으로 사십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심으신 목적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함입니다. 온 세상을 다리며 교회를 심고 또 교회를 견고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 개척하는 사역을 감당해 나갈 겁니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그게 순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을 받아주시는 정말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이 땅에서 하루하루 연장하다가 살아가다가 널싱홈에서 죽는 방법도 있어요. 아 그렇게 죽으려도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돈 꽤 든다고 롱텀 케어라고 해요. 보험이 꽤 비쌉니다. 예. 저는 롱텀 케어를 일부러 안 들었어요. 그렇게 살 일이 아니, 사람마다 달라요. 들으신 분들은 계속 하시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죄송해요. 예. 그러나 그저 제 개인적으로 그냥 저는 주님 앞에 삶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국내에 있는 많은 개척교회들을 후원하고 또한 해외 교회를 개척해 세워가며 많은 단기팀을 보내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나 기분 좋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우리 단기 선교팀 나갈 때마다 교육할 때마다 얘기해요. 기분 좋자고 가지 마세요. 은혜 받자고 가지 마세요. 어떤 이기적인 목적으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하나님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내가 가가지고 고생만 했다 느낄지라도 그저 인생은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지 그 목적을 이루어가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와요. 행복도 기쁨도 감사도 삶의 모든 내용들이 내 기분 좋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주신 교회들을 견고케 하라는 소중한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교회 개척 주일. 사과나무의 진정한 성공은 많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 또 다른 사과나무입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성공도 역시 많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또 다른 교회 개척입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 부흥은 저절로 따라와요.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고요. 교회 개척이라고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비전 스테이먼트가 12.12.1000이라는 것을 꼭 우리 함께 기억하십시다. 교회 개척에 우리의 교회 모든 목적이 있어요. 성전 건축은 교회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성전 건축은 제가 여러 번 포기했었어요. 상관이 없다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주어지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12.12.1000 비전으로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기 전에 벌써 10교회를 세웠어요. 우리는 해외에. 그런 그러니까 뭐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그 신앙 공동체에 부여하신 생명보다 소중한 사명, 교회 개척 이루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여 풍성의 결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주님을 크게 영화롭게 하고 기쁨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예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어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천사도 흠모할 만한 교회 개척에 사명 주신 감사드립니다. 늘 개척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국내외 5대 양육대 주에 수없이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사과나무의 진정한 성공은 많은 열매가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임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의 진정한 성공으로 온 세상의 교회들을 심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